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장 3절부터 7절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도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청자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잘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한 책을 지속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본문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안정감을 줘서 연속 강의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래도 물론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좀 수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2017년도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1월 1일이죠. 물론 뭐 2017년 1월 1일이라고 해서 어제인 2016년 12월 31일과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올해가 2017년도 첫날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신자가 지향하는 삶의 지향점과 목표를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일을 잠시 중지하고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인생고의 어려움들 그리고 죽음과 질병에 의해서 시달리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오래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임금이 적어서이기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직장 상사나 동료나 인간관계 안에서 극심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다닌 직장도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그럼 이런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고통과 어려움은 직장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무촌지간이라고 하는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 관계 가장 이 문제 핵심은 결국은 이 성품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성품이 좋다면 관계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어떤 일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름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성도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너무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회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 교회 성도들이 그분 하나 때문에 매우 힘들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그 사실은 정작 그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지 전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한두 번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지요? 자아에 대한 무지입니다. 제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인간 타락의 증거가 뭐냐? 자기에 대한 무지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속임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안다. 나는 잘 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요. 자신의 객관적인 실체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무지예요. 그게 속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이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자아무지로 인해서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고받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도 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하는 것입니다. 표정 하나, 어줍잖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말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고 있으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는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별난 사람이 있냐. 교회나 신자나 사실은 크게 다를 거 없다고 다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고 품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큰 별다른 수가 있겠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배주의적으로 본래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아는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이 말을 배경으로 생명과 경건을 설명한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뭐지요?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지요?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냥 두면 썩어지고 쇠해지고 사라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라오 새로워지는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신자는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그저 신자는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다 도토리 기적이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비난과 정죄만 일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주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신적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근근히 쓸 만큼 정도로만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대하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째째하게 그저 약간 좀 성화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아 신자인 거 맞구나 이 정도만이 아니라 신자인 것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고상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사도 베드로는 본문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가리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말, 안다는 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절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타락은 존재성의 타락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본래 인간이 지음받은 몸이 무슨 괴물로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지정의 인간의 존재성의 타락이거든요. 그 존재성의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인식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 뭡니까? 지식이죠, 그죠? 지혜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이 되므로 인간의 인식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어떻게 말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라고 말했죠. 이 생각이라는 말은 추론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숙고, 논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인식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인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면에서 먼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 호소하는가? 요즘 신비주의, 복음주의 교회는 인간의 정서에 호소하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가 막 이렇게 빠른 곡을 부르다가 잔잔하게 느리게 해가지고 이 정서를 이렇게 확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예배로 싹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하지요. 그것은 우리 개혁자들의 복음 전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자들은 인간의 이성의 복음을 먼저 호소했습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요. 제 아내 친구가 케냐 선교사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제 아내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친구 동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이 제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주지 말라는 거지요? 돈을 주니까 우물 파고 먹고 입고 쓰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또 돈을 구걸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존적인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가시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했지요. 그것은 뭡니까? 그날이 되면 애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무지에서 찾았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도 영생을 설명할 때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반지성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저 뭐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거면 됐지 뭘 또 뭐 성경공부를 하고 기독교 고전 읽고 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비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알아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보니까 뭐 집에 가니까 막 신학서적이 있고 뭐 신학을 말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분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갖게 된 오해와 편견이지 성경이 본래 하나님을 알아도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방종으로 치우치는 이 반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모습이죠.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빨래도 하지 않고 마트에 가는 일은 하물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 외에 다른 게 없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게 바로 반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향이 뭡니까? 요즘에 이렇게 성경도 많이 번역되고 신학서들도 나오고 청교도서들도 나오고 개혁자들의 책들이 막 번역되어 나오고 하니까 요즘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하나님 아는 지식의 수준이 남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혹은 상대적으로 좀 개혁된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자체로 안정감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는데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삶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인격 안에서 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식의 변화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칼뱅은 우리를 조만간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아무 때나 살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반드시 성품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의 개역 성경은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근데 신의 성품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우리가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가장 좀 원에 충실한 번역은 신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인사죠. 인사를 마치자마자 신적 성품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독자들은 세속화의 거센 물결, 핍박과 박해의 거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 이런 이 세속화와 이 박해의 거센 물결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것은 신자의 성품의 변화라고 봤던 거죠. 아무리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만한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술은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됨, 이 신자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취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적 성품을 소유해야 썩어질 세상에서 견딜 면역력을 갖출 수 있고 교묘하게 신자를 미혹하는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원리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우리의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로서만 내용을 갖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신적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어려움을 말을 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아마 헬라화된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배려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적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인성을 가진 신자가 신성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 에이지 운동하는 분들, 요가, 명상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처음에는 뭐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요가는 다 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지요? 명상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요가 명상이죠. 불교에서는 도를 터득함으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결국은 이 세상 종교는 이런 방식으로 신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너라는 객관적 실체를 서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하나됨, 일치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창조주는 창조주로 피조물은 피조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단어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라는 표현은 본질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본질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할 수는 없지요. 신적 성품에는 참여해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도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간극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무한을 누리고 경험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루함이 없고 날마다 새롭게 깨우치는 이 놀라운 이 쾌감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에 가서도 창조주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비종의 인간 사이의 근본적 이 거리가 좁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적 선포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인격적 성품에서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게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적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구속은 회복 아닙니까?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였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므로써 참여하게 되는 이 신적 성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전능성, 전지성을 떠올리기가 쉽겠으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등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쭉 설명하지요. 그러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항상 동반되는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덕목을 뭐라고 말하지요?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염치와 정절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앙이 발휘되는 곳이 인간의 기질과 성향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열심히 시편 찬양 부르면 우리의 신앙이 막 가시화되고 실제화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실제화되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뭐 할까? 아내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부모님 찾아뵈야 되나? 선물을 뭐 할까? 누가 어렵다는데 그분 좀 이번 주에 불러서 식사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분 수술했다 그러는데 좀 뭐 피를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일반적 삶에 우리의 신앙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덟 가지 신적 성품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런 식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오직 믿음만으로 오르게 된다고 말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뭘 또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이렇게 또 말하느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아니 믿음 하나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계속 뭘 더하느냐? 오직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실제화가 무엇이라고요? 성품이라고 말해요. 주님 믿습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실제는 그런 것으로 믿음의 무슨 강도처럼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제는 바로 신적 성품을 드러낸 것으로 실제화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이런 이유로 하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이유로 앞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목록을 살필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 여덟 가지 신적 성품이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여덟 가지 신적 성품을 논리적인 치밀한 순서로 보기보다 그저 대략적인 묘사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품과 덕목을 앞에 있는 덕목을 가져야만 그 다음 덕목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믿음을 가질 때 사실은 그 믿음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 덕과 지식과 절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될 때는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덕을 갖고 그 다음 단계로 지를 갖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략적 순서로 봐야 되지 논리적인 치밀한 순서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서가 다른 것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지요? 절제예요. 절제.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절제, 인내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의 목록들이 논리적 연결고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순서로 볼때 이런 논리적 연결점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더하여, 더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것을 토대로 하여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유지하면서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면서 덕을, 그죠? 덕을 토대로 하여 지식을, 뭐 이런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여덟 가지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함께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4절에도 보혈의 것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신 것이 있으면 주신 것을 받을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손이 뭐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러지요? 계시 수납의 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어놓게 만들죠. 우리가 때로 자녀들한테 때로 선물을 사오라고 요구하죠.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부모님의 생일, 결혼기념일일 때 항상 선물을 쓰고 카드를 쓰고 편지를 쓰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줄줄 압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안 해도 우리 엄마는 늘 만족하고 늘 풍족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이에게 선물을 사오라 그럴 때 돈땡푼 한전안 주고 그냥 껌팔이 해가지고, 요즘 껌팔이도 없지만 찌라시 돌려서 사오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이미 뭘 줬어요? 이미 그가 살수 있는 모든 용돈 다 누구로부터 나간 거예요? 다 아버지가 엄마가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을 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많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늘 받으셔야 돼요. 자, 이런 믿음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덕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최덕수입니다. 큰 덕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큰 덕을 생각할 때마다, 뭐, 부모님이 굳이 저한테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덕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에만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할때 무슨 덕이 있든지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의 덕은 탁월함, 우수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라 라고 말해서 그 덕을 언급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덕은 찬양할 만한 행동,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의 덕은 미덕, 용기, 혹은 도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실천적 표현이 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덕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덕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덕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식한 믿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얘와 전철을 이렇게 탁 타면 자리가 있으면 쫓아가지고 이 권사 빨리 와 빨리 와요 빨리 와.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참 무식하다, 정말 배려심이 없다. 식당 가면 뭐 반찬 투정하고 이게 뭐냐고 반말 찍찍하고 온갖 타박 다 하고 그러면서 집사님 오늘 뭐 말하면 식당 중에 듣고 있다가 참 무식하다. 이게 바로 덕이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덕담의 지식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식은 알므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2절과 3절의 지식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2절과 3절의 지식은 구원을 얻는, 구원하는 지식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6절에서 언급되는 지식은 이 지식은 분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부터 발휘되는 덕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고 싶긴 한데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좀 삐친 사람, 마음이 좀 견고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좀 잘난 체 하는 사람, 좀 가진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다양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때로 교회 안에 어떤 타박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매사에 원칙을 거스르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바로 이것이 뭐냐?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설교자였던 존 브라운이 이걸 잘 설명했습니다. 이 지식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과 틀린 것, 그 다음에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하는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좋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적용하면 해결될 것이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주 세밀한 분별력,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나에게 건축 설계할 능력도 없고 집을 지을 기술도 없으면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그거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식이 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식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덕목이 뭐냐?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지요. 왜 절제가 뒤따라오고 있습니까? 믿음에 덕이 없으면 방자해지고 무식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지식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지식에서 얻은 자유로 남을 억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통 배운 사람이 교만합니다. 항상 자기 전공 분야, 자기가 아는 것, 그걸 하여튼 부지불식 간에 은연 중에 드러내요. 사실은 은연 중이지만 우리는 다 감지하죠. 영적인 동물이니까. 그렇지요? 은연 중에 흘리듯이 정보를 노출하지만 사실은 저분이 잘 아는구나. 우리는 감지하죠.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느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때문에 지식 다음에 절제를 언급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절제가 뭐냐 하면요. 절제는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앞이나 혹은 영국 버킹엄 궁 같은 데 가보면 의식병들이 딱 버티고 서 있죠.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어려우냐? 그렇게 말할 분 아무도 없겠죠. 절제는 붙드는 힘입니다. 딱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절제고, 형제가 실족하면 할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특별히 절제는 자기 제안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이 절제의 덕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거짓 선생들은 이 절제를 못하는 거죠. 절제하기는 그냥 뭐 했죠? 자기 종력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12시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냥 시계를 보고 한번 지나가는 걸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깜빡 놓쳐가지고 12시 1분이 됐어요. 제가 네이버에 잠깐 들어가니까 무슨 동영상 뭐 첫면에 뭐가 한번 딱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왜 무슨 음악이에요? 그 전자음악 있죠? 막 윙윙윙윙 하면서 막이 조명 막 사이키 조명 나고 하는데 와, 정말 광란의 도가니이라는 말이 그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인간의 이 감정과 정서를 그냥 유감 없이 드러내는 이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제가 없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적하면 대받아치고,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이 덕목이 없는 거죠. 추적에 들어간 믿음이 없는 거죠. 절제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절제는 수도 없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절제 다음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인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가진 덕목 중에 인내처럼 별볼일 없어 보이는 덕목이 없지요. 별볼일 없어. 지식은 좀 빛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건. 아, 참 경건하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잖아요. 인내? 별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없지요. 오래 참고 견뎌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심으면 그 심자마자 열매가 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조그마한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벼락도 맞아야 되고요. 거센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는 순환도 겪어야 됩니다. 비바람 맞는 거는 예사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인내는 단순히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란 어떤 통제 아래서 압박과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어진 멍에가 처음에는 불편하지요. 그 멍에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마치 내 것처럼, 그렇죠? 처음에 일을 해놓으면, 틀리를 해놓으면 불편하지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자기처럼, 자기 일부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이 덕목이 뭐냐?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덕목을 갖추려면 참을 수 없다라고 한 순간을 여러 번 넘기셔야 돼요. 폐활량이 어떻게 늘어나지요? 수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폐활량이 어떻게 늘어나지요? 야, 이번 한번 갔다 오면 죽겠다.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코치가 다시 한 번 더 할 때 그냥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또 갔다 오도 안 죽죠, 그죠? 그렇게 해서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인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내가 그냥 생기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왜 실패하느냐? 대부분은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해요.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오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인내하고 참는 그냥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큰 쾌재를 부르고 할 때가 인생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합격 발표 기다리고, 재수하고, 견디고, 다 대부분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보다도 잘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이로써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그 말짱 그 거짓말이야.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거냐. 하늘은 여전히 청청한데 청명한데. 근데 신자의 신앙생활을 가장 헛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죠. 성경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순종하는 이 경건이 없다라고 하면 인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그럼 무엇인가? 경건은 단지 거룩한 모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결과가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홀리 보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앞에서 마땅히 죄인으로서 또한 피조물로서 가져야 되는 인식, 그 인식에서 나타나는 경건한 정서, 그게 바로 경건이죠. 자, 그런데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만 나타나고, 이 경건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참 경건한 분이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요, 덜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의 약점이 뭐지요? 자기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게 그게 약점이죠. 그걸 보완하고자 사도 베드로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이단 아니면 다 품으라고 말해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비난과 정죄만 일삼고 칼로 내치기만 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 개판이고 이거 뭐 엉망이고 그러면서 맨날 독설만 쏟아내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품어주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헤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조금 수가 틀리면 삐져버리죠, 그죠? 저는 삐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뭘 싫어한다고요? 삐지는 거. 삐지는 거를 어떻게 드러내죠? 말하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죠? 괜히 뭐딴데 시선을 막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삐짐을 그렇게 드러내죠, 그죠? 그 실력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로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긴장 관계가 항상 몇 주일, 한 달, 두달 하니까, 삶의 진척은 없고,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그 긴장을 푸는 일에만 에너지 다 쏟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성품은 드러내지 못한 채 인생 종치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토라지고 어긋나고 어그러져 있는지요. 쇠는 달구면 펴집니다. 망치로 때리면 펴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완고한지. 아무리 녹이고 오르고 달래도 꽁 하고 있는 이 나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 우애를 언급한다면 마지막으로 사랑을 말했죠. 믿음에서 시작한 신적 성품이 사랑으로 곱씹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니 하나님의 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원수되고 경건치 못하고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효과적인 사랑을 했다 그 말이죠, 그죠? 자기가 뭐 얻어낼 만한 사랑을 하시면 좋은데, 가장 가능성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에 설복당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 사랑에 설복당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복당한 사랑을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생각 같았으면 딱 도장 찍고, 생각 같았으면 그냥 딱 결별하고, 여기에서 그냥 딱 박차고 일어났으면 우리의 본성이 시원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으로도 말미암는 이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해야 될 순간이죠. 서로 다 좋을 때야 얼마든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좋을 때 사랑해. 그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언제 참사랑이 나타나죠? 그냥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할 바로 그때 의지적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사랑만이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 무슨 목표? 올해는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올해는 필히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목표로 많이 삼지요. 그런데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 평생의 목표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목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속성이에요. 유한한 인생의 속성입니다. 제가 그것을 올해 부모님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 대장암 수술, 저희 어머님 치매, 저희 장모님 소천, 또 저희 장인어른 뇌종양, 그래서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한한 실제를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다 그 길을 걷습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삶의 궁극적 목표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보면 천상 사람인데 이분은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분은 신적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냐 라는 이 반응들을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지체들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이거 하자고 모인 거예요. 신적 성품을 닮은 일에 우리 함께 목표를 맞추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좀 마음의 미흡해도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그 훈련하자고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한테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가져다 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큼만이 아니라 그 분량보다 쓰고도 남는 더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격려가 되긴 하지만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는데 너, 야, 만이면 진보가 한 1, 2예요. 평생 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너 그 정도 했구나. 경고가 되는 거지요. 신적 성품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로 치우치는 이 쉬운 믿음주의,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획기적인 은혜를 반감시키는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를 정당화하는 아주 잘못된 죄악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주의해야 될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일이에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들,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업적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시대를 보고서, 이 시대는 폭이 좁은데 상당히 내가 뭐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청교도들을 딱 보면 야, 내가 참 난장에 갔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성경과 교회 역사와 교리와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과연 객관적인 자태로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뭐지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담든지, 하느님께서 매섭게 심판할 사람을 담든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느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인식적인, 지성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활동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하느님을 잘 알고 신학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신학을 잘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신적 성품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안에 신적 성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품 갖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지식, 정말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참된 내용인, 참된 신학의 내용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생명과 경건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데, 생명과 경건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신적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한해 여러분과 제가 또 죽을 때까지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덧입고 의지해서 사람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올한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계시 수납의 손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그 추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 내용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만큼은 하늘 향해 있다는 사실을 늘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간직하고 이루어가는 고상한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어그러진 세대가 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